이제 사도행전 12장으로 넘어왔죠. 신이 이제 바뀝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그 고난받는 사도들의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 왕에 의해서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우리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먼저 1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 1세를 가리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 1세가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회심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땅에도 대대적인 이제 그 복음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수였던 그 기독교가 급속도로 막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이 아마도 그 헤롯 왕이 위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대로 뒀다가는 어떤 잘못된 그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전복하는 세력이 될수 있겠다라는 이런 위협을 느낀 헤롯 왕이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이 야고보는 우리가 주일날 나누는 그 야고보가 아니죠. 주일날 우리가 야고보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야고보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세명 중에 한명 아닙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성령의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받고 이제 아주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11장까지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설교를 했더니 3,000명, 5,000명씩 주님께로 막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10장, 11장에도 봤지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후에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러한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도 거의 94세, 100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수제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다 이도 나중에 순교를 당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독교에 아주 큰 발자취를 남기죠. 그리고 그가 늦은 나이까지 하나님의 사명에 잘 쓰임 받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세 명의 수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다 주님의 순교를 당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를 보십시오. 동일한 수제자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을 동안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가장 지근 거리에서 본,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잘 준비된 제자였습니다. 야고보도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다가 순교를 당해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도 허망한 죽음을 당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돌연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잘려나가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허망한 죽음입니다. 이렇게 잘 준비되어진 야고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버려요. 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적으로 참 아까운 거예요. 그죠? 누구보다도 잘 준비되어진 야고보, 앞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다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찬란하게 순교를 당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허망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야고보의 인생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야고보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더 잘 쓰임받다가 순교를 당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야고보를 불러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타이밍, 일하심을 보게 될 때가 있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전 교회에 있었던 한 성도님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분이 언젠가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자기 이제 이야기를 간증을 했었었는데 이분이 간호사로서 참 잘 준비되어진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걸어왔던 인생인데 그 남편이 의사셨는데 돌연 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주님의 부르심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제 결혼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그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던 상황 속에서 돌연 이 남편이 자기가 친정에 있는데 친정으로 자기를 데리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때입니까?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려고 정말 이렇게 발부둥치면서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결단하고 있는 왜 제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자기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그 집사님의 마지막 고백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지금은 다 아직까지도 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남편을 이렇게 먼저 불러가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고통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고통, 고난,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대하면서 그 고난을 받아낼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그러면 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여기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인 이유 그리고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놓고 또 야고보를 칼로 목을 베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무교절 기간에 이 베드로를 잡아넣습니다. 투옥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무교절 유월절이 끝나자 말자 이 베드로도 동일하게 목을 쳐서 죽이려고 이렇게 헤롯 왕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를 이렇게 목 잘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헤롯 왕이 베드로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투옥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유월절이라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들을 구원시킨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즐기는 기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러한 유대인들이 지금 사람의 목을 잘라내는 이러한 일을 어쩌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유월절 이후에 이 죽음을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라는 그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유월절을 기다리면서 또 다른 이면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종교인들의 이중적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교인들의 이러한 무서운 모습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대의 명분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도성을 탈취한다라는 그 큰 뜻을 앞세우고 그들이 자행했던 그 죄악들, 하나님의 생명이 빠지고 복음이 빠진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종교적인 모습으로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자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위험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잘못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동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굳어있는 종교인들은 자칫하다면 우리의 율법으로 또 우리의 종교적 행위로 또 다른 누군가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를 가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